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으로 좀 분량이 그동안 뭐 세 장씩 이렇게 다루어다가 이제 19장에서 이제 31장 이 마지막 장까지 위기를 통해 몰락하지 않고 부흥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은 좀 인물들이 어떤 저 분들인가 좀 우리가 분석이 필요했고 좀 잘 보아야 되는 안목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짧게 나갔지만 이번에 이제 사무엘상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이 사울의 이 불순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우리가 살펴봤더니 똑같은 조건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똑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사울은 이제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언약을 다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정말 겉끝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다윗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처음부터 역경이 다가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점점 악령의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그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사울 왕을 폐위시키거나 또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사울은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계속 거짓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걸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를 죽이겠다 이제 이런 마음까지 뭐 다시 말하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이 위치를 사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를 살피는 계속되는 19장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울의 생각 속에 들어왔던 그 이 그릇된 생각들을 사실을 사울이 이걸 떨쳐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울 자신이 스스로 그걸 곱씹고 되새기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심게 되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동역자 나도 여기서 싸워서 이렇게 천천히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또다시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동역자고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함께하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귀한 동역자가 경쟁 상대가 되고 더 심해지니까 죽여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자꾸 곱씹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마치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쁜 생각들을 자꾸 붙들고 놓질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괴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이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새겨져 버리니까 뭐 이미 우리가 살핀 18장에서도 사울은 다윗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졌죠. 그러니까 죽이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 안 되니까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는 것을 믿기로 블레셋 군대 속으로 자꾸 싸움을 붙이는 그런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질투와 시기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어버리게 되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기까지 이젠 아무 충고도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에게 참으로 충성된 신하였더니 다윗을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세상에도 이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듯이 뭐 살인사건이나 뭐 강도 강간사건이나 이런 것들의 뿌리를 보면 저들이 벌써 생각 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생각 또는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곱씹고 되새기고 이러다가 이제 자기 화가 돼버리고 나면 이제 자기의 욕심대로 이제 저 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고 이 사람을 내가 겁탈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종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조직적으로 온몸이 그 욕심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이 다 풀려질 때까지 모든 생각이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자기도 한쪽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된 변명과 타당한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욕심대로 행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다 깨질 때까지 깨지고 나서야 결국은 정신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충족을 위한 욕심이 살인을 통해 뭐 강도짓을 통해 뭐 강간을 통해 뭐 독한 말을 통해 결국은 누군가를 깨뜨리고 자기와 남을 다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제대로 정신이 드는 거. 그게 이제 욕심이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자기 욕심, 자기 교만의 욕심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신약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와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살인 충동에 이제 휘잡혀가지고 막무가내로 이제 다윗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심지어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고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들에게도 창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사울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 공간입니다. 뭔가를 보고 듣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생각을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마음으로까지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생각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그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미디어로 발달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더 쉽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 잘못된 뉴스들이 많습니까?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항상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심을 잃고 어느 쪽으로 가든 극좌가 됐든 극우가 됐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돕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까지 이 도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돕는 그런 얘기가 이제 19장, 20장의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장에서 28장은 다윗이 이 도망 생활을, 도피 생활을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가족까지 다 이제 도망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참 극심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처음 피해서 갔던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헤매면서 그런데도 또 보면은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 동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라 라고 주셨던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가고 세워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제사장들까지 다 학살을 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힘을 가지고 적을 잡고 바른 공의와 공평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 보면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걸 봤을 땐 거의 팽개쳐놓은 상태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도망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도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사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희일 터인데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도 그렇게 살아가도 극심한 위험이 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뭐 어디를 가든 간에 뭐 추앙받고 존경받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꼬이고 뭐 이게 다 더 안 되는 겁니다. 만사가 다 풀리고 사업이 대박나고 뭐 직장에서 대박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세상이 전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단정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길로 걸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는 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역전하는 그런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이 본문들을 볼 때 항상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내신 현장, 이 이스라엘 보낸 가나안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갔더니 막 손 들고 환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가나안 사명의 땅에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사명의 땅은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음란과 정욕이 판을 치는 그런 땅인 줄 알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곳곳을 보십시오. 바로 그런 땅 아닙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음란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요? 그 땅이 그렇게 어두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밝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짧은 안목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어딘지를 알고 그 목적과 다 있는 길을 찾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끝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고 눈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길을 자기가 볼 때 좋은 대로 찾아가는 게 세상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긴 안목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떻게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때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지금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 온 나라의 군대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억울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울을 죽여도 그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이 나라의 분위기가 사울을 다윗이 죽여도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보여질 만큼 그런 다윗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다윗은 절대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뭐 사울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분명한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지금 끝없는 도망자의 삶으로서 불안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이걸 끝내버리면 자기는 편해지는데 그는 자신의 그 편리를 위해서 사울왕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를 주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를 주도하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이신 그 자유를 그 기회를 자기의 욕심과 편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타협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강대에서 늘 말씀드린 것 술, 담배, 동거, 동성애 이런 문제부터 너무 많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진심과 하나님의 뜻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목사들부터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뭐 술, 담배나 동거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막 떳떳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모범이 될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니까 리더들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뭐 스스로가 교묘하게 왜곡하는 그런 삶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법도와 규례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게 신권 정치다.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성경에 그 시대에 하라, 하지 말라고 언급은 했지만 그대로 했다가는 세상과 다를 바 없고 뭔가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편치 않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이게 또 애매한 것도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그 법도와 규례의 정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 자꾸 그랬죠.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과 법도와 규례가 주는 의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오늘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율법의 명령들이 무엇이냐보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무슨 금욕을 하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나에게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약한 지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가 가진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된다면 나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먹을 수 있다. 왜? 우상은 없다.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어떤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지금 욕심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고 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래도 혹시나 이 회개가 사울이 돌아올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가 가진 자유로 왕을 죽이고 직접 자기 스스로 그 왕좌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위에를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사울도 이런 진심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욕심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다가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사울도 다윗을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스스로 절제하는 삶은 원수도 축복을 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내가 모든 것은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으로 알고 그 뜻을 따라 나를 절제함으로 결국에는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우리를 신임해주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사랑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을 받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무엇보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왜곡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냥 좋은 관계,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바탕 위에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잘 분별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먼 3000년 전에 그런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따라 살아갈까라는 그 분명한 구체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됐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자신의 육체의 귀의를 삼지 않고 서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자의 불안한 자기 자신이 불안한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길이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위험들이 21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27장에는 다윗이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상 이 사울의 꺾이지 않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잡혀 죽을 거라는 그 위기감들이 급박한 위기감들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전혀 사울이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더욱 힘든 그런 현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 살려고 다윗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은 가중되고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라이브인 적국인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일단은 뭐 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사울에게는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울왕의 위협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블레셋 지경에 가서 이건 정말 더 고개를 부리는 무슨 100m 상공에서 외줄 타는 것 같은 그런 고생고생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긴 해죠. 사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 세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생인 것 같아요. 근데 고생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도 있죠. 다윗의 고생은 사소하는 고생은 아니었고 바르게 믿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다가온 고생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온 광야를 헤매고 도망 다녀야 됐고 위급할 때는 블레셋 지역까지 피했다가 거기서 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미친 척도 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망명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뒤에 나오지만 자기 부하들이 이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정말 오늘 우리가 좀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본다면 우리와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자기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걷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아는데 다윗의 그 시들을 보면 특별히 막 호소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보복해달라고 그러고 평안을 달라고 그러니까 막 절규 다 절규 절규 같은 시편들이 그래서 이 도망자의 시기에 많이 지어질 정도로 다윗이 지금 20대거든요. 이 나이가 지금 20대 나이에 정말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으로 그 불안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어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면 편해요. 모든 뭐 사업에 있어서든 직장에 있어서든 관계에 있어서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말하듯 좁은 길 좁은 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냥 좁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가 인도하는 길로 가려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볼 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불편하고 목숨이 위협이 있고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걸어내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러 이 땅을 고쳐내라 뭐 이 분위기를 바꿔라 이런 위기를 뭐 없애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거기서 빛을 밝히라고 어둠으로 여러분을 보냈는데 자기의 빛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 보러 와서 빛이 되라 예수가 빛이 되라 성령이 빛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이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대, 30대가 대부분인데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보다 더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다윗의 광야의 삶, 그저 탄식과 한탄만 터져나오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의 가치를 지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고 묵상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환경을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했어요. 불안하니까 지금 막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모압으로 망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법도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니까. 물론 어쩌면 이스라엘 피해서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블레셋으로 가고 블레셋을 피해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이 힘, 이 믿음의 힘을 배워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환경을 불평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 한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서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서 이런 고개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완전한 이제 지경에 빠지게 되는 얘기가 이제 28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이 블레셋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주 급박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또 이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부름을 받고 똑같이 기름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같은 위기를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나라는 게 28장의 얘기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라는 게 29장의 얘기고, 그리고 30장도 그와 연장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간지를 또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도 지금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의 제비 뽑기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예언자로도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두렵고 조바심이 나고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아서 발생한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꼼수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술,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초혼술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던 사람이 사실 이 사울이긴 했어요. 근데 정작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사무엘, 이 이끌어주는 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이 율법을 수호해야 되는 왕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평범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자꾸 삐뚤어지잖아요. 자꾸 예외를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뢰를 잃고 교회의 신뢰를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정말 사무엘의 혼이 불려나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단지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눈, 안목을 잘 가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초혼술과 같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 법도와 윤례의 원칙을 따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그런 원칙,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주셨던 법도와 규례의 원칙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초원수를 부리는 사람들, 이 무당들을 뭐라고 명령했냐면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무당으로 인해서 근데 뭐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불려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본다는 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원칙 앞에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을 참고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쟁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나 뱀을 가지고 맛을 부리는 자나 무당이나 주문을 외우는 자나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나 초혼자나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문화가 판을 쳐서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여기서 마치 근데 기록하기를 이 20, 그, 참고해 보면 사무엘이 마치 등장한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말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원칙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실상에 있어서 사무엘을 흉내내서 거짓을 꾸미거나 그런 거짓된 이 무당을 통해 사탄이 사울을 더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뭐 저절로 막 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악령은 초원술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영매, 그러니까 접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 회개의 근거를 줘야 되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유를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죽은 자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문제도 뭐 천주교 같은 데서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의도가 그냥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조상들이 주셨던 그런 어떤 좋은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상태면 뭐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편적으로 제사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초혼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바치면 조상이 와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그게 근거가 맞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근거를 볼 때 그가 음부에 처했든 아니면 낙원에 처했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 안에서 그렇게 있게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제사상에 옵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진짜 귀신. 타락한 영혼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반란하고 이랬던 그런 잡귀들 그런 것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제사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막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악한 인물 또는 악한 시대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건 뭐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죄악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 다른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그 방법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아까 사울이 이 다윗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든 없든 선지학교까지 가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제사장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네가 도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85명을 다 죽였고 심지어 제사장들 마을에까지 가가지고 짐승과 애까지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우림과 둠민 에봇을 가지고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그래서 다윗에게로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태도 된 게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통로를 다 잘라버리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자기가 잘라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당을 찾고 초혼자를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그런 거짓 무당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다행히 그 입술을 통해 전달된 것은 분명히 그의 미래에 대한 건 맞습니다만 그 무당이 말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고, 제가 볼 땐 무당이나 이런 초혼술하는 사람들, 무슨 점쳐주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 통계를 비롯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리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위급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저 간증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체로 보면 일단 믿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 안에는. 그러나 뭐 물론 그런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듯이 그런 길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원리를 볼 때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하나님 필요해서 이제 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고 완전하신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갖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대화하고 동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신뢰를 가지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야 신뢰가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용서함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신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속된 말씀과의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예배에 와서 듣고 잘 기억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대부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듣는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분이 왜 나를 구원했을까? 어떤 의도이실까? 왜 그랬을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야 진심이 통하고 진심이 통하는 거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사울처럼 요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급박해지니까 무슨 영적 체험을 한 방 빡 해가지고서 뭔가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오직 잘못된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단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넘어서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뉘우치고 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돌아 나와서, 그 생명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한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 길로 돌아올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스러운 자리를 고집하면서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성령 받아라 뭐 어째라 은사를 내놔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뭘 기적을 보여주고 은사를 보여줘만 내가 믿겠다.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도 사람들이 답답해하니까 여기 전부 똑똑한 분들만 앉아계신데 뭐 지금 뭐 대학원에 박사에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참 이성으로는 뭐 저거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말하냐 말씀대로 말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못 믿겠대요. 왜요? 자기도 뭐 신변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똑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사울왕은 자신의 모든 욕심스러운 삶에 대한 심판과 같이 될 심판이 돼버리고 말 이제 블레셋 전쟁에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욕심에 빠진 이 사울왕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 아들들 다 죽고 많은 군사들 백성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리더의 욕심 리더의 그릇된 야망은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들이 바른 그런 말씀에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야 돼요. 막 쫓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왜 그런 길을 걸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사람 쫓아왔는데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데 뭐 문선명이라든가 뭐 지금 뭐 여기 좀 얼마 전에 김기동인가 그 목사도 지금 뭐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 또 걸렸죠. 뭐 어린애하고 무슨 뭐 이상한 관계 가졌다 이러면서 거기에 지금 그 성도가 15만 20만이 돼요. 15만 20만이 다 그리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리더의 욕심은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물론 이것은 리더로서 사명을 맡은 리더가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지만 성도인 여러분들도 리더를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해가지고 마치 양복 입은 무당들처럼 막 신 쪽으로 올려놓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남을 이끄는 자리로 갈 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숙해 가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를 정말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8장은 블레셋으로 인한 그 같은 위기를 맞은 사울이 하는 이 사람의 행동, 뭐 초원수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막 하나님을 뭐 음성을 듣겠다 이런 허튼 짓을 하는 동안 이제 29장 똑같은 시기에요, 여기. 똑같은 시기에 같은 위기를 맞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쪽 속 가드 지역에 몸을 맡겼어요. 그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품어줬는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전쟁이 일으키니까 이제는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드 지역 왕 아기스의 호의를 통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돼서 사실 군사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 블레셋의 다른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다섯 개 지역이 연합 공동체였는데 가드 지역 왕이 지금 다윗을 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죠. 야, 쟤가 누군 줄 알고 저걸 보내냐. 내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다윗을 누군지. 근데 다윗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지어 적들에게까지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더 옹호합니다. 야, 내가 얘하고 같이 1년 4개월 있었는데 얘 그런 애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적국이었던 블레셋,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망명을 했는데 그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이 사람을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위부대,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부대로 자기 목숨을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장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함께 일하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신뢰를 받는다는 거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무슨 뭐 크게 포장을 시켜서 아기스의 은총을 받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 그리고 신실하게 상대를 돕고 배려하고 의리를 지키고 공평하게 살려는 그의 그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우리의 삶과 태도와 생각과 우리의 그 이 태도가 온전하다면 사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그런 태도의 문제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겠다고 세상 따라 원숭이가 흉내내듯이 그렇게 산다고 신임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 적국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이 적국, 이 블레셋에게도 온전한 그 삶을 살았고 또한 이 민족에게도 그는 어디서든 치우친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편들고 편협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이 결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주는 가치의 진정한 힘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태도예요. 괜히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뺀질거리다가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왕따 당하는 것이라기보다 내 삶의 태도가 얘는 게을러. 얘는 뭘 시키면 늘 뒷정리를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은혜에 충만하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십시오. 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왜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삶 자체가 지금 이 말을 신뢰할 수 없게 살았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르게 되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인정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같은 민족과 이제 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그런 신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다른 블레셋 족속들의 이 말을 듣고 결국 이 아기스가 자기도 연합군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되돌려 보냅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이게 더 큰 신뢰예요. 더 큰 신뢰를 밟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왜 그래요?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적국끼리는 앞을 보고 싸우지만 뒤쪽은 비어있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지금 다윗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적국으로 저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뒤에는 방어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 뒤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그냥 후방을 공격해버린다면 이건 순식간에 이 블레셋의 군대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은 가라,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신뢰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니엘의 경우도 그랬고 느헤미야 경우도 그렇고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경우 그게 성경에 종종 소개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보세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물론 중요하죠 기도가.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삶의 올곧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가지만 세상을 거슬리지 않고 타협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아요 그런 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신뢰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좀 깊이 또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장을 보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진으로 돌아왔을 때 또 이제 함께 사는 이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 아말렉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습격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더 급박한 위기가 그에게 오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던 거 아니 흥분해 가지고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위기에 위기가 더한 이 와중에 다윗의 태도는 일관적이에요.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힘드니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힘드니까 더 의지하겠다. 최악 중에 악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도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 충분히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일생 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만났을 때 그 다윗이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한번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저는 열매를 맺는 거라고 봐요. 그가 사울처럼 처음부터 타협을 했다면 모든 곳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았을 건데 다윗이 처음부터 목숨 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믿음으로 가겠다. 이런 배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타협을 배우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여기 특히 뭐 남녀관계들 이렇게 들어보면 여자들이 막 남자가 떠날까 봐 뭐 여자가 떠날까 봐 이래가지고서 이 어떤 선을 막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결혼할 바에 혼자 사는 게 더 낫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 따라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신랑이 오고 신부가 온다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다윗이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아말렉을 뒤쫓아갈까요? 하나님 물으니까 하나님 가라. 다 찾아올 거다. 믿고 갑니다.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지쳐서 못 간 사람도 있었는데 가고 나면 다 갑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제대로 다시 다 가져오는 그러면서 아까 좀 지금 말씀드린 건 뒤로 쳐져서 함께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쟤네는 주지 말자. 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것들은 안 갔잖아.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또 공평한 이 삶의 질서를 만들어요. 진에 남아있던 자나 싸움에 나갔던 자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 원칙까지 사회 규칙까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그 심지어 이 전리품을 유다 지역의 장로들에게까지 보내면서 자기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했던 그 감사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위기는 더 높이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어떤 겁니까? 사울처럼 자꾸 절망으로 떨어뜨립니까? 아니면 그 위기가 자꾸 위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시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위기의 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그 위기가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에는 결국 사울의 일가가 사울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블레셋과의 아까 그 전쟁에서 다윗은 이렇게 위기에 위기를 맞으면서도 승승장구를 하는데 결국 이 사울은 여기서 대패합니다. 도망치다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었습니다. 사울도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경호원에게. 그러니까 경호원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거기 엎어져가지고서 그 경원도 그래서 또 자기 책임질까봐 따라 죽는 그런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를 바르게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는커녕 자기 가족조차도 심지어 자기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지금 이런 끝을 맞이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사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벳산이라는 지역 성벽에다가 달아났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줘요. 길르앗 야베스가 누굽니까? 사울이 처음 성령의 임재를 받고 큰 승리를 거둔 그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 전쟁 때 도와줬던 민족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그거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거두어주는 거예요. 아 참 이것도 참 오묘하죠. 그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그런 계기였는데 그게 그에게는 교만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그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사울이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혹시 생각해 봅니까? 비록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스스로가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건데 사울은 욕심과 질투에 빠져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내가 충분히 똑같이 이런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위기의 순간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어둠 속을 뚫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을 빛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썩어가니까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을 보냈기 때문에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너무 편안한 길이 있으면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거짓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딪히는 곳, 어두운 곳, 좁은 곳으로 보냈는데 길이 넓고 너무 잘 돼.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위기를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 위기를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 없고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고 여러분의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종이 한 장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 이런 거. 그냥 손으로 훅 찢으면 다 찢어져. 찢어지고 막 찢어지고 깨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철판에다 갖다가 또 붙여보십시오. 반석 대신 예수님께 딱 붙여보세요. 못 찢어요. 못 뚫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상황과 환경이 쉽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곳에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 내가 약하든 연약하든 종이짝 하나같이 이렇게 뭐 불안하든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상황들을 잘 보세요. 사실 대부분 보면은 절망과 어려움이 다가와 있질 않아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처럼 자꾸 그 위기감과 불안 속에 벌벌벌 떨다가 사울처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신 걸으라고 한 그 길을 자꾸 떠나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전부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느낌 때문에 이 느낌 속에 사탄이 딱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사울처럼 확 붙들어버리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야. 나는 이곳까지 와서 무슨 예배자가 될 수 없어. 무슨 셀에 참석할 수가 없어. 무슨 뭐가 안 돼. 다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사무엘서 이 상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울이 될 것인지 다윗이 될 것인지 이전에 살폈던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이 시작됐어요. 이 9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